베드로 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그의 신기한 능력. 영어 표현을 보니까는 divine power. 한국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신적인 능력, 곧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으로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가 만드신 우주, 그 광활함과 무한함을 우리가 생각하면 신기합니다. 우주의 그 광활함과 무한함 가운데 있는 만물들, 완전한 질서, 신기해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빅뱅, 대폭발로 이런 완전한 세계와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겁니다. 그가 능력으로 창조하셨고 능력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까이 찾아오신 분이 계세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피조자 인간이 되셨어요. 우주를 창조하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티끌같이 작고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곧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기사와 이적고 신기한 능력으로 병든 자 치유하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셨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풍랑을 잠잠하게, 바다를 고요하게 하셨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의 능력은 신기한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두 번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세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능력의 영이세요. 그분이 능력으로 우리를 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를 뒤집어 놓아 변화시키시고 구원 얻은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주저앉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죄와 싸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명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내 힘과 내 의지, 내 열심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어요. 3절에 기록하기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생명을 주셨어요. 거듭난 구원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죄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을 따라서 범죄하며 살아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살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거듭난 구원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생명도 주셨습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할 일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신기한 능력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세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복된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천국 가는 이 복된 죽음을 경건히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성도된 우리에게 이렇게 부활의 생명을 주셨어요. 또한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곧 천국의 영생도 주셨습니다. 천국은 영생의 나라예요. 그곳에는 죄와 죄의 저주, 사망이 없습니다. 슬픔도 눈물도 질병의 고통도 두려움도 한숨도 염려도 없어요. 쇠하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또 죽지도 않는 영생의 나라,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 생명과 함께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습니다. 경건이라고 하면 경건한 삶, 구원으로 자라나는 신앙의 삶을 말해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냥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를 부르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3절을 다시 보니까 마지막에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를 부르신 분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알므로 말미암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므로. 자, 여기서 안다라는 것,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지식과 정보로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체험하고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북한의 정은이를 잘 알아요. 목사님, 정은이가 뭡니까? 21세기 위대한 태양, 위대한 수령 김정은, 아바의 동무, 이렇게 말을 해야지. 그게 무슨 정은이, 그게 무슨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정은이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훨씬 형이에요. 정은이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은이를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은이와 제가 아는 관계다 이런 뜻은 아닌 거예요. 저는 정은이를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무슨 대화를 한 적도 없고 정은이가 저한테 무슨 형님이 뭐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정은이를 안다라는 것은 정은이에 대해서 아는 거죠. 정은이가 누군지, 뭐 곰발바닥 요리를 좋아한다, 그가 어떤 못된 짓을 했는지 그에 대해서 정보로, 지식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비교해가지고 제가 우리 김찬기 장로님을 잘 알아요. 임만수 장로님을 제가 잘 압니다. 제가 두 분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 알은 잘 아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오래 사귀었고 또 친밀히 교제했습니다. 제가 두 분을 알면 알수록 좋은 분들이에요. 오래 할수록 귀한 분들인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을 안다라는 것은 그렇게 사귐을 통해서 깊은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그분에 대해서 아는 것, 성경 공부를 통해서 지적으로 아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관계적으로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을 섬겨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체험적으로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관계적으로 알아가셔야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주시는데 바로 이러한 관계적인 알므로 말미암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십시다. 그분과 더욱 교제하십시다. 그분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분을 체험함으로 그분과 깊이 교제해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죠. 베드로 사도는 이 천국을, 이 천국의 약속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합니다. 보배롭다, 헬라식 발음으로 이소티몬, 뜻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렇습니다. 천국이 그래요. 천국은 무엇보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정욕을 따라 타락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어떤 영광보다 더 큰 영광, 저 천국을 미리 약속해 주신 거예요. 정욕, 죄의 욕망을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에 세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체의 쾌락을 쫓는 죄의 욕망을 말하죠. 음란과 간음, 술 취함과 방탕 등을 말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 눈으로 들어오는 죄의 자극들에 끌려가는 것을 말해요.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봅니다. 그때부터 보암직한 대로, 먹음직한 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안목의 정욕입니다. 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추구하는 것을 말하죠. 이러한 정욕들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또 영적으로도 타락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신앙의 과정 가운데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발람이라고 하는 이 악한 선지자가, 이 거짓된 선지자가 그 악한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행진을 하고는 그 길 앞에다가 모압의 아주 이 음란한 여자들을 풀어 두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볼 때에 죄의 욕망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술 취하고 심지어 우상 숭배하기까지 부패해져 버립니다.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광야에서 멸망해 버립니다. 출애굽 2세대가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마침내 도착을 하죠. 가나안 첫 번째 성이었었던 여리고를 정복합니다. 그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해 주셨어요. 모든 처음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 성에서 너희가 보는 은과 금이나 보석들, 고운 옷감들 절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 눈을 통해서 자극되는 죄의 정욕을 따라 잡힙니다. 하나님보다 은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 정욕을 따라가죠. 어떻게 되나요? 그가 취한 물질과 함께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러한 정욕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려고, 이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더 귀한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천국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가치보다 어떤 영광보다 비교될 수 없는 절대적인 영광, 절대적인 가치가 천국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어떤 희생이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사야 할 가치가 바로 천국인 거예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큰 영광, 더 귀한 가치가 천국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셔서요.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천국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자랑하고 세상의 쾌락, 영광을 추구하다가 그렇게 타락해 갈까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천국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가치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이 이 땅의 것들밖에 없는 거죠. 천국이 얼마나 존귀한 가치인지 모르니까 세상의 가치와 영광에 목매는 거예요. 제주도에 우리 방주교회 선교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가지고 그곳에서 뜨겁게 기도를 했어요. 봄이었었는데 그 선교부지 가득히 고사리가 다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 박교 장로님께서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냥 두 손 가득히 고사를 가다가 캐셨습니다. 한참 재미있게 고사를 캐고 있는데 더덕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산더덕. 얼마나 귀합니까? 네, 산더덕.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이 더덕을 캐셔야 되겠는데 두 손 가득히 고사리를 쥐고 있는 거예요. 두 손 가득히 고사리를 쥐고 있는 동안에는 더덕을 캘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셨을까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고사리에 죽어 있었던 거 버려. 버려. 그러시더라고요. 더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과감히 내려놓는 거죠. 우리가 왜 세상 가치와 영광에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목매여 쥐고 있는 걸까요? 왜 정욕을 따라가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 가는 걸까요? 더 귀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바 천국이 얼마나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죄의 욕망을 따라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썩어질 것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와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성에 살면서 매일 듣고 보는 것들로 인해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흐려지고 우리의 눈도 흐려져서 천국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막 정신없이 따라갑니다.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 사업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마치 우리가 천국 없는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상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정신 차리십시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있어요. 산소망, 썩지도 더럽지도 쇠하지도 않는 유업, 우리를 위해서 저 하늘에 예비하신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주소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믿음의 행진을 하는 나그네들인 거예요. 이 땅은 잠시 머물러 있는 거죠. 세상의 영광과 또 가치, 영원한 것들 아닙니다. 화려함과 쾌락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정신 못 차리고 정욕을 따라 그것들 따라가다 보면은 부패합니다. 타락합니다. 더 귀한 것들을 뺏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천국 바라보십시다.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에게 약속된 저 영광, 천국, 믿음의 눈을 열어서 좀 바라보십시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심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심에 목적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겁니다. 그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지는 것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그 구체적인 덕목들이 무엇인지를 나열을 해주고 있어요.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가지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첫째 덕목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그 위에 세워질 수가 없어요. 베드로는 이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귀하고 기본적인 가치는 믿음이에요. 착한 것, 성품 좋은 것,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것 다 좋지만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있을 때 가치가 있는 거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한 첫 번째 덕목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또 전부는 아니에요. 시작인 것뿐이죠. 이 믿음에 덕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덕이란 도덕적 탁월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데 교양이 없다. 이 덕이 안 돼요. 믿는 사람이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그의 도덕적인 결함으로 인하여서 그가 믿는 복음이 오해됩니다. 믿음이 분명히 있는데 인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사람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혼동을 줘요. 덕을 더 하셔야만 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 가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지식을 더하셔야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란 공부 많이 해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도 있고 또 인격도 좋은데 분별을 못한다. 이것도 좀 문제가 많아요.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다른 거짓된 복음을 말하는데도 아멘,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데도 아멘, 진화론에 대해서도 아멘, 동성애도 아멘, 좌파 사회주의, 공산주의도 아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착하기만 하고 분별을 못한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어리석은 거죠.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식을 더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돼요. 하나님 경외함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과 악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정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가르십니다. 성경 1장 1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진화를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동성애를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는 좌파 공산주의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그래서 영적인 지식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그래서 분별력을 얻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절제를 더 하셔야만 하는 거예요. 절제란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우리 교회 자녀들이요, 은혜를 받으니까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학생 때 그랬었어요. 제가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처음 것들을 먼저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고 싶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지금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새벽을 깨워가지고 예배하고 그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공부한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관리, 절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니까 은혜 받고 나서는 술이 끊어져요. 담배가 끊어집니다. 그거 어떻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을 보니까 이 절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더 정확한 번역은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예요. 내가 이 절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맺어 주시는 열매가 절제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 그분이 내 안에서 절제할 수 있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될까요? 나는 성령님을 모시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존귀하게 높이면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기도하면은 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요, 인내를 더해야 돼요. 인내는 오래 참는 것을 말하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분량과 기한이 차기까지 채워가는 거예요. 모든 좋은 열매는 인내를 통해 맺어집니다. 한두 번의 순종이 아니라 순종의 분량을 채워가는 거죠.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루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요, 경건을 더하셔야만 합니다. 경건이란 자족하는 마음을 말해요.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리고 또 경건은 연약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 가운데 연약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전담해서 맡아봐줘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우리 한봉규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 아이가 초등학생 때부터 지금 중학생 때까지 자라는 동안 항상 그 아이를 전담해 주고 계세요. 그 한봉규 선생님이 그 아이와 함께 있는 모습들을 제가 볼 때마다 너무 큰 감동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경건해 보여요. 그게 경건이 맞습니다. 연약한 자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봐주는 거죠. 일곱 번째요, 형제 우애를 더하셔야 돼요. 헬라식 발음으로 필레오스 아델포스 훅 눌러가지고 필라델피아. 문자적인 의미는 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난 혈육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를, 성도를 형제와 같이 사랑하고 돌보고 위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마지막 여덟 번째로 사랑을 더하셔야만 해요. 헬라식 발음으로 사랑은 아가페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죠.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어떻게 사랑할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희생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신성한 성품의 최종적인 단계이고 저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의 완전한 모습인 겁니다. 5절에 이러한 성품들을 베드로 사도가 나열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쓰라. 더욱 힘써서 이런 것들을 더하라. 우리 이러한 성품들을 더하기 위하여서 힘쓰셔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힘쓰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을 쓰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세요. 그의 능력으로 우리 안에 거룩한 성품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도록 조금씩 조금씩 우리를 빚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주셨으니 이번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믿음의 덕을 또 지식과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형제 우애를 사랑을 우리 힘써 더해가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